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다 손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른바 손실보상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건데 당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보상금을 손실에 비례해서 주거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노래방과 식당 등 업종별로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따져봤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 요건도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차례 연기된 도쿄올림픽을 내부적으로 이미 취소하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일본 정부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백신 공급 계획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올림픽 취소로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웹툰 작가 윤서인 씨가 독립운동가 조병진 선생 후손의 허름한 집 사진을 올리며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조병진 선생의 후손이 윤 씨의 말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 후손의 이야기를 JTBC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10대 학생들이 노인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욕설과 폭언을 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중학교 1학년 학생들로 확인됐습니다. 중년 남성들 사이에서 눈썹 문신이 인기입니다. 젊게 보이고 이미지 변신도 할 수 있다고 알려지며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의 시술은 불법입니다. 발품 경제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10년 전 오늘 한국 문학의 거목 박완서 작가가 담낭암으로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독자들은 그가 남긴 글을 새롭게 읽고 함께 쓰면서 그리움을 달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어제와 오늘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손실보상제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느라 손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정부가 법적으로 보상해주는 내용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손실보상과 관련한 지시를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초쯤 당정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재원 마련이 문제라면서도 방역에 따르다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시를 했습니다.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등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다 발생한 자영업자들의 손해를 보상해주란 겁니다. 이 지시가 원칙이 되면서 당정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어제 JTBC에 출연해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밝혔습니다.
우선은 2월 국회 초반이라도 법안을 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손실보상이라든가 이익공유라든가 하는 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정세균 총리도 난색을 표명한 기획재정부를 향해 화를 내면서까지 손실보상제를 밀고 있습니다. 야당도 손실보상 자체에는 동의합니다. 피해 업종 선별적 지원에는 꾸준히 동의해왔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중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도 반대하기 힘든 제안을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던진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나 여당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나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으면 이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제가 통과되려면 여야 사이의 법안 조율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손실보상제가 시행되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또 얼마나 받게 될지가 관심입니다. 국회에선 크게 두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줄어든 매출에 비례하거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해도 헬스장이나 노래방처럼 문을 열지 못한 곳이 식당이나 카페처럼 문을 일찍 닫은 업종보다는 많이 받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50대 박모 씨. 거리 두기 이후 매출이 크게 줄면서 직원들을 쉬게 하고 혼자 일하는 날이 많습니다. 임대료도 석 달째 밀려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반도 안 되는 5분의 2도 안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냥 2.5단계가 올라가니까 더 심하고 직원들도 거의 나오지 않고 저 혼자 일하고 일할 때도 많고.
박 씨 같은 소상공인에게 보상해주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가 거론됩니다. 우선 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의 발의안은 손실에 비례해 주자는 겁니다. 헬스장, 학원, 노래방처럼 장사를 못한 곳은 손실의 70%, 식당, 카페처럼 문을 일찍 닫은 곳은 60%를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문을 못 열었다면 이전 3년 동안 12월 매출 평균을 기준으로 보상해 줍니다. 지난해 새로 문을 연 가게는 직전 석 달치 매출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카드와 현금 영수증 사용액을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달 25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은 최저임금과 임대료를 바탕으로 손실을 보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방식은 한 달 1조 2,300억 원으로 손실 비례 방식보다는 예산이 덜 들어갑니다. 상인들은 손실보상제가 어떤 방식이 되든 기존의 재난지원금보다는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현실에 맞게 매출 대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약간 개개인의 그 상가에 맞춰서 정부가 조금 분석해서 분배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SNS를 통해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네, 산업팀의 이지은 기자와 함께 손실보상제가 시행되면 어느 정도의 보상이 예상되는지 지금 발의된 두 개의 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먼저 영업을 못한 곳은 어떻게 됩니까?
네, 거리두기 때문에 장사를 하지 못한 곳들이 노래방이나 헬스장, 학원 같은 집합금지 업종들입니다. 저희가 취재를 좀 해봤는데 경남 창원의 한 노래방의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작년 12월 한 달 매출이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600만 원이었습니다. 1년 뒤에는 지난해 장사를 하지 못하면서 매출이 제로였습니다. 민주당이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민병덕 의원 아닌데요. 손실에 비례해서 보상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의 70%를 보상받기 때문에 한 달에 보시면 2,8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넉 달간 문을 닫았다면 1억 1,2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보상 기간을 넉 달로 잡은 것은 지난해 거리두기 강화 기간이 이 정도 됐다는 게 민병덕 의원의 설명입니다. 다만 임대료는 별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자는 법안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이 낸 법안인데요. 함께 예. 좀 보시면은 이 장사를 하지 못한 집합금지 업종에는 월 기준으로 이 최저임금을 주고요. 그리고 임대료는 전액 지원해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방식은 손실에 비례해서 보상하는 것보다는 보상금이 좀 작습니다. 이 아까 창원 노래방을 예로 들면은 이 최저임금 182만 원에 임대료 600만 원을 더해서 이 782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만 서울 강남과 같은 좀 비싼 곳은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임대료 지원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그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영업을 아예 못한 곳이고요. 장사는 하지만 문을 일찍 닫는 업종은 어떻게 됩니까?
네, 식당이나 카페, PC방 같은 곳이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가 서울 마포의 한 식당을 취재해봤습니다. 이 경우에 2019년 12월 매출액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1,3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손실을 보면 1,700만 원을 손해를 본 건데요. 제한 업종의 경우 60%를 보상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넉 달을 준다고 하면 총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지원안의 경우는 영업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줘야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한 달에 1천만 원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지금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 법안입니다. 법안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조율될지는 지켜봐야 하는데 문제는 재원이죠. 많게는 뭐 100조 원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100조 원은 보상 대상이나 금액을 좀 넉넉하게 잡았을 때 나오는 수치입니다. 예. 이 예컨대 금지 업종이나 제한 업종 보상에 드는 재원은 두 개를 합하면 한 46조 원 정도로 절반이 안 됩니다. 이 52조 원은 일반 업종에도 보상금을 줄 때 가정해서 계산한 재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 만큼 여당과 그리고 재정당국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 지원 대상이나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346명입니다. 이번 유행이 시작되던 지난해 11월 말의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새학기엔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교육부의 방역위원회 전문가들은 다시 학교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확진자 숫자가 눈에 띄게 줄면서 등교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앞에 가림막 이런 걸 통해서라도 해서 아이들이 좀 최대한 등교를 많이 하고 또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니까 좀 교류도 하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관련 논문도 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감염된 소아청소년 127명을 살펴봤더니 학교에서 걸린 건 3명, 2%에 그쳤다는 내용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어제 교원단체 간담회에서 이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교육 격차가 학교 안에서 완화될 수 있게 하자고도 했습니다. 정치권도 등교 확대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돌봄과 학습의 공백은 값비싼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저학년이라도 우선 책임 등교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교육부와 방역당국도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논의에 참여하는 한 핵심 관계자는 학교를 여는 게 득이 크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에서의 감염이 많지 않은 반면 교육 격차와 돌봄 공백은 커졌단 겁니다. 특히 집에서 돌보기 어려운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아는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반적인 방향은 다음 주 목요일 회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교 확대 의견을 참고할 것이라면서 3월에 코로나 확산세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도 지금까지 방역에 초점을 뒀다면 이젠 돌봄과 교육의 무게를 실어야 한다며 등교 확대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백신 접종은 이르면 다음 달 설 연휴 전에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은 요양시설의 의료진과 종사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요양시설에 있는 고령층 환자들이 대상입니다. 그 이후에도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서 또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 최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예약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접종을 할 사람에게 순서대로 알립니다. 통보를 받으면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장소로 가면 됩니다. 특수 보관과 유통이 필요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별도의 접종센터로 가야 합니다.
실제로 접종센터가 설치되는 곳입니다. 전국의 시군구마다 최소 한 곳 이상의 센터가 마련이 되는데요. 시민들의 접근성이 수월한 곳에 설치됩니다. 접종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면 센터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규모가 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접종할 수 있고 충분한 거리 두기도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신원을 확인합니다. 예약을 했으니까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진표를 씁니다. 평소 앓고 있는 질환이 있는지 음주나 흡연 여부를 적습니다. 그러고 나면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접종을 해도 괜찮은지 진찰을 합니다. 만일 의사가 백신을 맞을 수 없다고 한다면 돌아가야 합니다. 이 단계를 통과하면 간호사로부터 접종을 받습니다. 이때 백신의 종류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접종이 끝났다고 곧바로 집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곳에 마련될 대기 공간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합니다.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문제가 없으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미국도 디즈니랜드나 야구장에 대규모 접종센터를 차렸습니다. 냉장 보관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 등 다른 백신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를 위해 기존 독감 백신 접종을 했던 의료기관 중 만 곳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문진표를 작성하고 백신을 맞은 뒤에는 부작용이 있는지 30분 정도는 기다려야 합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 도쿄올림픽이 큰 걱정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취소하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데다 백신 공급마저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도쿄올림픽은 이미 취소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는 일본 연립 여당의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곧바로 진화에 나섰지만
そのような事実はないということをきっちり否定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일본 국내에서도 코로나19가 수습되지 않는 한 도쿄올림픽은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今年夏の五輪開催は中止し、日本と世界のあらゆる力をコロナ収束に集中するべきだと。
일본은 긴급 사태를 선언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전국에서 하루 5,6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도쿄도와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관객을 한 명도 들이지 않는 방안까지 포함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 내 백신 확보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화이자사가 당초 합의와 달리 백신 공급 기한을 오는 6월에서 12월로 늦춘 겁니다. 고노타로 백신 담당상은 6월 말 전 국민 백신 접종 계획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올림픽 개막은 올 7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백신이 없더라도 올림픽을 개최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최 직전 취소를 선언하거나 개최를 하더라도 계획을 대폭 축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미국에선 백악관에서 첫 밤을 보낸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지금은 2차 대전 때보다 심각한 전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This is a wartime undertaking.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전날 연방 건물 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라고 한 데 이어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을 10개 더 서명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올 땐 출발 전 검사 결과를 꼭 제출하고 그동안 권고사항이던 입국 후 자가격리도 의무적으로 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방역 장비를 충분히 생산토록 했고 그동안 주 정부에 맡겨놓은 백신 접종도 연방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인식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400,000 Americans have died. That's more than have died in all of World War II.
When you do testing to that extent, you're going to find more people, you're going to find more cases. So I said to my people, slow the testing down, please.
오랜만에 백악관 브리핑장에선 파우치 소장은 감회가 남다릅니다.
Hydroxychloroquine and other things like that, that really was uncomfortable because they were not based on scientific fact. It is somewhat of a liberating feeling.
취임 첫날인 20일 하루 동안 미국 내에선 코로나19로 4,377명이 숨졌습니다. 트럼프의 재집권을 가로막은 코로나19는 바이든 신임 정부에도 첫 시험대가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도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의 말이 현실이 되는 걸 막으려 하는 겁니다.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한 이후에 은행을 비롯한 각종 거래기관들도 잇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첫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It will be soon. I don't think it will be long. But we must do it.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다시 시작될 것임을 확인한 겁니다. 미국 언론은 이르면 현지 시간으로 22일 트럼프 탄핵 소추안이 상원에 넘겨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통합을 내세운 바이든 정부에 탄핵 이슈가 부담이 된다거나 분열을 조장할 거란 우려에도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I don't think it's very unifying to say, oh, let's just forget it and move on. That's not how you unify.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엔 공직 출마권 영구 박탈안도 표결할 수 있습니다. 통과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공직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오겠다며 정계 복귀를 암시했지만
The things that we've done have been just incredible and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you. So just a goodbye. We will be back in some form.
의지를 꺾이게 되는 겁니다. 공화당에선 트럼프 변호인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다음 달 중순으로 탄핵 심판을 미루자는 요청도 나왔습니다. 바이든 당선 확정을 막기 위해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 난입 사태를 벌인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은행이 트럼프 계좌를 닫겠다고 알리는 등 각종 기관들도 트럼프와의 거래를 끊고 나섰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한반도를 비롯해 중국 그리고 일본과 관련한 외교 정책을 맡을 사람들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무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에는 성김 전 주한미국 대사가 임명됐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놓고 북한과 줄다리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아직 대행이란 꼬리표가 있지만 우리에겐 긍정적인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하루 전 사진입니다. 성김 당시 주 필리핀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실무 협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 대사의 능력을 인정해 대북 협상팀에 긴급 투입했습니다. 김 대사는 합의문 조율을 놓고 막판까지 최 부상과 밀고 당기기를 이어갔습니다.
The recent developments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proposed summit between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of course offer a historic opportunity to achieve lasting peace and complete denuclearization.
김 대사는 국무부 내 손꼽히는 북한통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6자회담 특사를 거쳤고 2008년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모습도 현장에서 직접 참관했습니다. 그런 김 대사가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인사로 다시 등장한 겁니다. 당초 중국과 이란 문제에 밀려 북핵 문제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일단은 이런 우려를 상당히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웬디 셔먼 부장관 지명자와 함께 대북 협상에도 깊이 관여할 전망입니다. 다만 정식 임명되려면 공식 지명을 받은 뒤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가 오늘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일왕이 아닌 천황폐하란 호칭을 썼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거란 시각도 있지만 우리 국민의 정서와 거리가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 기자들이 스가 총리나 모태기 외무상 등과 언제 만날지 묻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일왕을 천황폐하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는 천황폐하께 가서 우리 신임장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 때인 1998년부터 외교석상에서 일왕 대신 천황을 공식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천황폐하란 표현도 역대 대통령들이 종종 사용했지만 아직까지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강 대사는 과거 일왕 표현과 함께 일본에서 민감해하는 북방 4개 섬 쿠릴열도를 직접 방문해 일본 우익 진영에서는 상대국의 동의 절차인 아그레망을 거부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일본 내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일부러 천황폐하란 호칭을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 대사는 주일대사로 내정된 뒤 대사로 부임하면 천황이라고 부르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제스처란 분석도 나옵니다.
한일 양국이 우호협력 증진, 교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8일 위안부 판결에 대해 곤혹스럽다고 하는 등 일본을 향해 전향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노인의 목을 잡아서 넘어뜨리고 또 마스크 안 쓰고 노약자석에 앉아서 노인에게 욕을 합니다. 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의정부 경전철안. 미성년자로 보이는 남학생과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여성이 욕설을 주고받습니다. 학생이 뒤에서 목을 잡습니다. 노인은 소리를 지르며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또 다른 지하철 안. 남학생들이 노약자석에 앉아 있습니다. 마스크는 쓰지 않았습니다. 한 노인이 다가가니 거칠게 밀치며 지나갑니다. 항의하자 반말과 욕설로 대응하고
노인의 어디서 만났다고
일어나 겉옷을 벗으며 위협하기도 합니다. 노인이 우산을 던지고 지하철에서 내릴 때까지 욕설은 이어졌습니다. 영상 속 학생들이 직접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남학생 2명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의정부에 사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대해서 맞고요. 지금 병원 쪽은 좀 더 충격을 받아서 우천 담당 선생님 모든 분들이 지금 긴급히 지금 회의를 하고 계세요.
피해 노인은 경찰 조사에서 밤에 잠이 안 온다면서 처벌을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원은 확인됐지만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들이라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 등을 받게 될 수 있다며 영상을 찍은 사람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자윤입니다.
철인 3종 경기 국가대표 출신 고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건 관련해서 집단 가혹행위의 핵심 가해자로 지목된 운동 처방사 안주현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가해자들을 고소했던 동료 선수 대부분은 어느 팀에서도 우리를 찾지 않는다면서 운동을 그만둬야 할 처지라고 했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운동 처방사 안주현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고 최숙현 선수 등 여러 명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 그리고 일부 여성 선수들에게 성추행과 유사 강간까지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포치인들이 인권이 유린되거나 가혹행위가 자행되는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최숙현 선수와 함께 운동을 한 동료 선수들도 오늘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거에 비해 가해자의 형량이 많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함께 고소에 참여했던 선수 대부분은 팀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팀에서도 콜이 오질 않았습니다. 선수들을 보호를 절대 해주질 않아요. 체육계는요. 좋은 시선으로 절대 애들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김규봉 감독과 주장 선수에 대한 재판도 오늘 열렸습니다. 김 감독은 최후 변론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유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9일 열립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아직도 거의 매일 악몽을 꾼다는 심석희 선수에겐 조재범 코치가 받은 징역 10년 6개월은 또 다른 걱정을 안겼습니다. 검찰이 20년을 구형했는데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5년간의 보호 관찰도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심 선수의 가족들은 10년 뒤가 두렵다고 말합니다. 정재호 기자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계속 기억을 상기시켜야 된다는 게 좀 생각보다 더 많이 힘들더라고요.
꽁꽁 묻어뒀던 기억을 힘들게 꺼낸 건 더 이상 가해자와 엮이지 않고 또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판결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검찰은 조재범 코치에게 20년을 구형했는데 절반 정도인 10년 6개월만 선고되면서 심석희의 가족들은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빠 되는 입장에서는 10년 후에 또 혹시라도 해코지를 하거나 막 찾아와서 좀 어떤 보복성 조치를 하거나 이런.
선생과 제자라는 상하 관계 속에 오랫동안 폭행과 성폭력을 겪었던 만큼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건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거의 매일 악몽을 꾸는데 주로 그 내용이 이제 가해자가 찾아와서 보복을 하거나 그런 것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극복하는데 정말 장기간이 소요될 거다 이런.
법원은 5년간의 보호관찰 요청도 기각했습니다. 조 씨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도가 중간 수준이고 성폭력 전과가 전혀 없어 실형과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를 받으면 다시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사법부의 둔간한 감수성이 개탄스럽다고 했고 정의당 역시 중대한 범죄에 비해 너무 낮은 형량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설날이 꼭 3주 남았습니다. 그런데 과일이며 채소, 고기 이런 먹거리 물가가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해야 하는 소비자들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성화선 기자가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소비자들은 벌써부터 명절 음식 걱정입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뛰어섭니다.
설 앞두고 시장 조사 나왔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쪽파, 고기도 막 소고기, 돼지고기 다 올랐어요.
부동은 얼마 안 남았는데 미리 다 올라가지고 계란이 7,000원이에요, 한 판에. 미리 물가가 다 올라가지고 다 비싸고 다 안 올린 거 없어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오를 걸로 봤습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약 26만 원, 대형마트에 가면 약 36만 원이 필요합니다. 모두 지난해보다 약 14% 올랐습니다. 지난해는 4,500원에 파 두 단이었는데 올해는 한 단밖에 못 삽니다. 달걀도 지난해 한 판 가격으로 올해는 22개밖에 살 수 없습니다. 나물을 해먹는 시금치 값도 30% 가까이 뛰었습니다. 차례상에 올려야 하는 사과는 70%, 배는 50% 넘게 값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유독 길었던 장마와 냉해로 과일 수확이 좋지 않아서입니다. 삼겹살, 소고기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다들 장봐 갖고 집에서 해 드시려고 고기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쌀값까지 뛰고 떡국을 끓이는 가래떡 가격도 약 20% 올랐습니다. 정부는 설 물가 대책반을 두고 대표적인 명절 먹거리는 공급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네, 요즘 중년 남성들 사이에서 눈썹 문신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전보다 거부감도 덜해지고 정치인들의 달라진 모습도 한몫한다는데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시술하는 건 불법입니다. 발로 뛰는 발품경제 이주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눈썹은 사람마다 모양도 진하기도 제각각입니다. 눈썹 문신은 이제 남성들에게도 자연스럽습니다.
눈썹 문신 어떤 거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전엔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뭐 국회의원도 하고 방송 보면 아나운서들도 다 하시고 주변에서 눈썹 깨끗하게 정리된 거 많이 보다 보니까 저도 요즘에 하고 싶다.
눈썹 문신을 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요즘 남성분들 고객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저희 샵 같은 경우에는 5:5 정도인데 이렇게 망쳤잖아요, 눈썹. 그럼 이제 고객님한테 이제 큰일 나는 거죠. 피디님은 안 되시겠어요.
눈썹 모양과 모발량에 따라 시술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리는 방법에 따라 기계를 쓸 수도, 펜을 쓸 수도 있습니다. 소독하고 마취한 뒤 시술을 끝낼 때까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만화 주인공 짱구처럼 과하게 진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전에는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좀 많이 빈약해 보여서 집사람 권유도 있고 그래서 눈썹 문신을 하게 됐습니다. 주변 반응들은 뭐 훨씬 낫다. 예, 만족합니다.
최근에는 정치인도 이미지 변신을 위해 눈썹 문신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표적입니다.
눈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인상의 이미지를 되게 많이 좌우를 하거든요.
직접 다양한 눈썹을 그려보면서 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남자분들은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가운데가 몰려있는데 좀 팔자 눈썹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어눌해 보이는 느낌의 인상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가격은 경우연보다 일반 샵이 더 비싼 편입니다.
가격 어느 정도 돼요?
현금가 18만 원이신데요, 여자 눈썹. 남자분은 20만 원이세요. 남자분이 만족도 크시고 좀 더 까다로워요.
그 하나로는 스크래치 내듯이 눈썹길에 따라서 그리는 그 방식은 부가세 포함 97,500원이고요.
눈썹 문신은 미적 감각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의료진보다 잘한다라고 입소문난 일반 샵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문신을 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여러 차례 합법화가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번 21대 국회도 상임위에서 법안이 잠자고 있습니다.
문신이라는 게 대법원에서 의료행위다 이렇게 판결이 난 게 있습니다. 주입하는 염료가 의약품이 아니고 일반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눈썹 문신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지우기 힘든 것이 가장 큰 부작용인 만큼 신중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갔을 때 방역 걱정을 좀 덜 수 있는 항바이러스 공기청정기 필터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교실에 틀어놓으면 이 창문 열고 환기한 것처럼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학교에서 검증 실험을 했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창문은 꼭 닫혔고 교실 한가운데엔 모형 바이러스 입자를 뿜어내는 분사기계가 있습니다. 확진자가 있다면 집단 감염이 일어나기 쉬운 조건입니다. 측정 모니터에 나타난 모형 바이러스 입자 농도를 확인해봤습니다. 취재진이 들어왔을 때 잠깐 올랐다 빠르게 떨어집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개발한 항바이러스 필터 속 광촉매가 바이러스를 태우는 겁니다.
유해물질이 그 필터 내에 축적이 된다거나 재방출된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해결이 된 형태라고 보면 되고요.
실제 교실에서 바이러스 농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연구팀이 확인해봤습니다. 항바이러스 공기청정기만 가동했을 땐 50%, 환기까지 같이 했을 땐 7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환기를 한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환기를 해야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저걸로 창문을 덜 열고 따뜻하게.
이 기술은 유럽 알레르기 협회에서 항바이러스 성능을 인증받았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에도 인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유럽과 미국에 약 5천 대가 수출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선별진료소 등에 350대 정도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기 중 바이러스를 없애는 성능을 인증받을 수 있는 제도 자체가 국내에 없기 때문입니다.
체계가 인증되지 않아서 성능이 규명된 제품이 방역 현장에 즉각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사실이긴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S 같은 국내 인증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엄마 손에 목숨을 잃은 8살 아이와 슬픔으로 세상을 떠난 아빠의 사건에는 제도적인 문제도 발견됩니다. 혼외로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 아빠의 메신저 내용을 저희가 입수했는데 실제 엄마에게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는 끝내 학교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왜? 엄마? 짓고 있어.
엄마 백모 씨가 아빠 최모 씨에게 보낸 영상입니다. 최 씨는 짜니까 물을 먹이라며 딸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최 양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백 씨는 그동안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JTBC가 입수한 생전 최 씨와 백 씨의 대화 내용은 달랐습니다. 50만 원을 보냈고 10만 원을 넣어놨다며 돈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출생신고 결과를 알려달라 출생신고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출생신고한다고 받아간 돈만 세 번째다라며 몇 달 동안 계속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재촉했던 겁니다. 백 씨는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채 최 씨와 딸을 낳았습니다. 관련법상 혼외 자식은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백 씨는 출생증명서만 다시 제출하면 끝나라고 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출생신고는 하지 않았고 딸은 사망증명서에 이름 없는 사람, 무명녀로 적혔습니다.
저희 형 핸드폰에 보면은 좀 지원을 해준 건 내역들이 좀 있어요. 예, 지금 핸드폰이 경찰서에 있어서 그런데 생활고라는 기준이 어디가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아이의 죽음은 일주일 뒤 엄마가 자수한 뒤에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사이 최 씨는 받지 않는 딸의 휴대전화로 47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14번 연달아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딸의 죽음을 알게 된 날 밤 최 씨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를 혼자 보낼 수도 없고 역시 살 자신도 없어.
JTBC 박태인입니다.
인천의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들을 학대하는 영상입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교사 전원이 학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교사들은 수사가 시작되고 영상이 공개된 뒤에야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국공립이란 간판이 걸렸지만 관할구청은 선을 긋기에 바빴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아이 몸집만한 베개로 내리치고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 끕니다. 사물함에 집어넣고 문을 닫기도 합니다. 피해 아동은 10명, 이 중 절반은 자폐증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사들은 지난 한 달여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이 공개되고 교사 6명 전원이 입건되고 나서야 어제 피해 부모들에게 사과문을 보내왔습니다. CCTV 속 제 행동을 보고 너무 놀랐다, 죄송하다, 옳지 못한 행위였다, 반성한다며 학대 혐의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해 부모들은 뒤늦은 사과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몇 번이나 기회가 있었어요. 마주친 적도 있었고 제가 보러 갔을 때도 솔직히 사과할 수 있었는데 더 화가 나고 괘씸했어요.
국공립 어린이집이었지만 제대로 된 관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CCTV 열람 권한을 갖고 있는 관할구청은 지난해 10월 13일 지도점검에서 CCTV가 잘 작동하는지 여부만 확인했습니다.
지도점검이 말 그대로 나왔을 때는요. 당연히 CCTV는 보는 줄 알았어요. 문서로는 어떻게 확인을 해요. CCTV도 그럼 못 틀어 있는 거예요.
구청 관계자는 직원 5명이 관내 어린이집 430곳을 확인해야 한다. 하루에 한 곳을 점검하기도 벅차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교사 6명을 불러 피의자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최근 웹툰 작가 윤서연 씨는 소셜미디어에 친일파 후손들이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 한 걸까라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 100년 전에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친일파 후손의 집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을 비교했는데 독립운동가 조병진 선생의 후손의 집이었습니다. 참고로 조병진 선생은 1919년에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한 뒤에 옥고를 치른 바 있습니다. 조병진 선생의 후손인, 정확히 말하면 증손자인 조용호 씨를 짧게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윤 씨가 올린 사진 속의 집은 어디일까요?
예, 그 사진 속의 집은 그 독립운동을 하신 병진 할아버님의 그 딸 집인 그 저에게는 고모 할머니 댁 집입니다.
예. 사실 윤 씨의 글을 놓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좀 저 역시 민망한데요. 그 집을 놓고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도대체 뭐 한 걸까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윤선 씨가. 어떤 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그분이 판단하기에 허름한 시골집을 가지고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일제에 부역하지 않고 조국 독립을 위하여 조그만 힘이라도 함께한 할아버지 인생을 대충 살았다고 편만한 그런 얘기는 예. 적당치 않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반대로 친일파 후손의 집을 놓고는 윤선 씨는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조그만 힘이라도 함께하는 할아버지 인생을 대충 살았다고 편만한 윤선 씨에게 대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연 잘 살고 있는 친일파 후손들은 조상들이 자랑스러울까요?
예, 혹시 성장을 하시면서 조병진 선생의 독립운동 활동을 좀 들으셨을 텐데요. 어떤 말씀들을 좀 들으셨습니까?
네, 할아버지께서는 1919년 4월 달에 영천 장례를 기해가지고 만세운동을 영천에서 펼쳐졌을 때 그게 예. 필요한 태극기나 깃발 등에 대해가지고 집에서 선수 그러시고 직접 영천 장례에 나와가지고 그 일행들과 함께 독립 만세를 외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가끔씩 약주 한잔 하시면서 할아버지 독립운동을 했을 때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당시 생각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독립운동 얘기를 왜 하시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저도 나이를 먹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이 가슴에 조금은 와닿고 있습니다.
예, 윤선 씨가 이 인터뷰를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좀 꼭 봤으면 합니다. 독립운동가 조병진 선생의 후손인 조용호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또 자살 폭탄 테러를 벌였습니다. 테러는 한동안 뜸했는데 거의 3년 만에 다시 대규모 피해가 났습니다. 사상자가 140여 명에 이릅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입니다. 경보음이 울리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는 인파들이 한 곳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잠시 뒤 폭발이 일어납니다. 대피하는 사람들과 쓰러진 사람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아침에 이라크 바그다드 중심의 타야란 광장에서 벌어진 테러입니다. 테러범 두 명이 짧은 시간 두 차례 잇따라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 IS의 소행이었습니다. 테러 이튿날 IS는 텔레그램을 통해 순교자 두 명이 자폭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사망자 32명을 포함해 14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한때 이라크 상당 지역을 장악했던 IS는 2017년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에 패배한 뒤 세력이 약화됐습니다. IS는 지난 2018년 1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테러를 벌여 140명 넘게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이번 테러로 약 3년 만에 같은 장소에서 대규모 피해가 되풀이됐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는 동계올림픽이 열릴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참에 북부지역 400여 킬로미터에 걸친 산악지역에 대규모 겨울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벼랑 끝에서 얼어붙은 폭포가 장관입니다. 계곡은 얼음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바위마다 얼어붙은 고드름은 사람 키보다 큽니다. 코로나19는 다른 세상 얘기인 듯 설경을 찾은 관광객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这就是大自然的神奇，大自然的鬼斧神工。
설촌이라 불리는 산속 마을. 집도 벽도 온통 눈뿐입니다. 중국 국무원은 허베이성에서 산시성까지 400km에 이르는 타이향 산맥에서 얼음과 눈을 의미하는 빙설 관광 개발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要有冰雪旅游的发展规划。第二个呢，我们的企业啊要跟进的，要向下行。地方政府千方百计的。
향후 5년간 10만 제곱킬로미터나 되는 지역에 각종 놀이공원과 리조트, 스키장, 빙상장 등을 대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빙雪加飞椅，冰雪加民宿等系列融合产品，来丰富太行山冬季旅游产品，全面激活。
이 같은 계획은 내년 2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과 맞물려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국 북부 산촌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해 보겠다는 구상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당 간부로 활동하며 받은 자금은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 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두환 씨 셋째 며느리가 갖고 있는 연희동 자택의 별채를 압류 처분한 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씨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전 씨 재산을 압류했고 지난 2018년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습니다. 뿌연 안개 속에 탱크로리 차량 운전석이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를 넘어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대전 통영 고속도로 무주 덕유산 부근에서 고장으로 멈춰서 있던 덤프트럭을 탱크로리가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 등 두 명이 다쳤고 1시간 넘게 정체가 이어졌는데 경찰은 짙은 안개 때문에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차에 기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주유구에 손을 대자 곧바로 불길이 치솟습니다. 당황한 남성이 소화기를 꺼내들지만 진압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주유소 직원이 불길을 잡습니다. 사흘 전 중국 후베이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노즐에서 순식간에 정전기가 생긴 건데 이럴 확률은 천만 분의 일이라고 합니다. 한참 뒤진 채 바통을 건네받는 계주의 마지막 주자. 앞선 두 선수하고는 한 화면에 잡히지 않을 만큼 거리가 벌어져 있죠. 그런데 성큼성큼 순식간에 한 바퀴를 돌아서 한 명을 따라잡더니 결승선을 앞두고 선두 주자까지 제치면서 0.5초 차 우승을 따냈습니다. 미국 대학부 대회에서 나온 놀라운 역전극입니다. 짜릿한 역전을 만든 주인공은 미시간 대학교 신입생으로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결과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던 유시민 이사장이 오늘 사과문을 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지 1년여 만입니다. 검찰의 모든 관계자에게 정중하게 사과한다며 상대방을 악마화했다고 했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알릴레오 때문에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2019년 12월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몰아붙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으셨는지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검찰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유 이사장의 주장은 기정사실화됐고 여당 수석 대변인까지 국회에서 인용했습니다.
경제범죄도 아닌데 계좌를 왜 봅니까? 또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이런 게 검찰권 남용입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오늘 유 이사장이 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제기했던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었다면서 검찰과 시민들에게 사과한 겁니다. 유 이사장은 또 상대를 악마화했고 논리적 확증 편향에 빠졌다고도 인정했습니다. 확증 편향은 가치관에 맞는 정보만 취하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당시 유 이사장이 언급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오늘 사과문을 본 뒤 입장을 냈습니다. 늦게라도 사과한 건 다행이라면서도 유 이사장의 거짓 선동으로 이미 큰 피해를 입었다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한 겁니다. 한 검사장은 또 누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도 밝히라고 유 이사장을 압박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계좌를 들여다보면 해당 금융기관은 1년 안에 본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의혹 제기 1년이 지나면서 유 이사장은 진짜 계좌 추적을 당한 게 맞는지 밝히라는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금지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이틀째 법무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누구의 공익을 위한 수사냐며 반발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의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압수할 전자정보를 본뜨는 작업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정보화센터에 대한 압수수색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압수수색은 오늘 중 마무리되고 다음 주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조회하고 긴급 출국 금지를 승인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177번이나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숫자로 반박했습니다.
한 번을 이게 조회하는 데 있어서도 한 10번 이상 로그 기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그 막 그 되는 카운트된 횟수가 154회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어떤 확인 작업을 그룹핑을 하면은 거기 한 27회가 154회가 아니라
또 이 27번 중에 19번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국회 질의의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조회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실질적 사후적 범죄 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건 누구의 공익을 위함이냐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여권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탄핵 소추를 제안한 겁니다. 참여한 의원들의 숫자나 지금 여당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돌린 법관 탄핵 소추 제안서입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임모, 이모 두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두 판사는 박근혜 정부 때 대법원의 지시로 산케이신문 한국지국장 관련 재판 결과를 사전 유출하고 바꿨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중 임판사는 기소 후에 징계가 가능한 혐의만 적용받았고 직권남용죄는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이 판사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이달 말 정상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관직만 퇴임할 뿐 앞으로 공무단 인권, 변호사 활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재판거래 피해자들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이 의원의 제안에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에서 의원 107명이 동의했습니다.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정족수인 재적의원의 3분의 1, 즉 100명을 이미 넘긴 겁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2009년 이후 12년 만으로 역대 세 번째가 됩니다. 앞서 두 차례는 모두 발의는 됐지만 부결됐습니다. 동의가 의결 종족수인 재적의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거나 미루다가 자동 폐기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범여권에서 40여 명만 더 동의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발의와 표결을 실행에 옮길지는 불투명합니다. 제안에 동참한 의원들은 일단 다른 당에도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헌법 위반자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의 의무입니다. 사직서 수리 예정일은 오는 1월 28일입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소식입니다. 여당의 박영선 전 장관과 우상호 의원은 앞을 다투어 이른바 대통령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을 끝까지 보필하고 싶었다고 했고 의원은 대통령이 투표를 한다면 자신을 찍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박영선 전 장관이 소셜미디어에 문재인 대통령과 고별 만찬을 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끝까지 곁에서 보필하고 싶었던 대통령님이라고 적었습니다. 선거 출마를 위해 장관직에서 물러났지만 문 대통령을 위해 더 일하지 못해 아쉽다는 겁니다. 출마 선언에 앞서 문 대통령 마케팅에 나선 모습입니다. 그러자 우상호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투표권이 있다면 당연히 저를 찍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경향적으로 저에게도 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문 대통령 마케팅에 나선 건 당원 투표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입니다. 당내 주요 선거 때마다 친문 권리당원들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번 당내 경선에도 권리당원 투표를 50% 반영합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장관은 공식 일정 없이 출마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박 전 장관은 다음 주 초 공식 출사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반면 우 의원은 공공동물병원을 만들겠다며 반려동물 공약을 냈습니다. 벌써 7번째 공약 발표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 모두 14명이나 됩니다. 다음 주부터 경선 일정에 들어가지만 지금 관심은 다른 곳에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입니다. 양측의 신경전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모두 14명에 달합니다. 당은 조만간 예비 경선에 진출할 후보를 가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야권의 관심은 당내 경쟁보단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여부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협상은 안 하고 우리 후보부터 뽑아놓으면 단일화가 되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지도부는 당내 경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당의 후보를 갖다가 만들어낸 다음에 그다음에 단일화해도 시간이 늦지 않다고.
이런 가운데 양측의 기싸움이 계속됐습니다. 단일화를 해도 상대방이 불복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 후보들끼리 모여서 대국민 서약을 하자. 누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그 사람을 다 끝까지 당선될 수 있도록 돕자.
아니, 경선은 하면 승복하는 걸 전제로 경선을 하는 거지. 경선하고 나서 승복 안 하는 경선 같으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양측의 신경전이 길어지자 범야권 승리를 위해 비방 대신 정책 대결을 펼치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내가 산 시대를 증언하고 싶다 이런 욕구도 많았습니다. 제가 산 시대가 곧 우리의 근세사니까요.
10년 전 오늘 소설가 박완서 선생이 담낭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작가는 한국 문학의 거목이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글을 새롭게 읽고 함께 쓰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가슴에 그리움이 샘물처럼 고인다.
2년 전 문득 박완서 선생이 그리워진 한 독자는 매일 그가 남긴 글을 쓰는 온라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둥글둥글한 그런 언어를 쓰시면서도 정말 날카로운 것 같아요.
박완서 선생님은 어쨌든 저의 이상형입니다. 좀 단아하게, 때론 또 단호하게, 그리고 좀 촉촉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
군대에서 읽어본 게 전부였던 젊은이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따스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잖아요. 사실 이 글을 읽으면 아, 그런 사람이 여기 있구나.
10주기를 맞아 새 옷을 입고 나온 책들 틈엔 엄마 박완서와의 이야기도 보입니다.
꽃이 피어오르면은 먼저 어머니한테 아유 오늘 무슨 꽃이 폈어요.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던 그것이 가장 그립죠.
어린아이 손잡고 빈소를 찾았던 독자들이 아직도 기억난다는 딸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던 부엌에서 떠오른 추억을 담담하게 풀었습니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글을 쓰셨는데 하나 두 남다르지 않게 지내온 분이니까.
6.25 전쟁의 후유증과 남편과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가슴 저미는 아픔을 담으면서도
험난한 소용돌이가 한 번도 우리 가족을 비켜가지 않고 그때 받은 상처 이런 걸 치유하는 방법도 그런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늙어도 살맛은 여전하다며 노인의 사랑을 말했습니다. 영원한 현역을 꿈꿨던 작가는 10년이 지나도 새로워지며 우리들 곁에 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이 페널티킥까지 족족 막아내는 골키퍼. 아무리 정교하게 차도 이렇게 다 막아버리면 골을 넣을 수가 없죠. 오늘 3부 리그 팀의 무명 골키퍼가 인생 경기를 펼치면서 세계 최고의 팀 바르셀로나도 가까스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골대 구석에 꽂아넣은 시원한 중거리 슛. 90분이 지나고 연장에 접어들어서야 바르셀로나는 가까스로 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벼운 3부 리그 팀과의 승부. 그러나 22살 어린 골키퍼를 넘어서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귀엽고 슛을 막아내고 골키퍼가 훨씬 불리하다는 페널티킥도 두 번이나 쳐냈습니다. 키커의 발을 따라 막아낸 첫 번째 선방은 우연인가 싶었는데 우직하게 서서 발로 걷어낸 두 번째 페널티킥은 그저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두 번의 페널티킥을 막아낸 골키퍼는 처음입니다. 골문 구석으로 날아오는 슛을 이쪽저쪽 몸을 날려 쳐냅니다. 수비가 뚫린다 싶을 땐 과감히 골문을 비우고 공을 처리합니다. 올해 41, 3부 리그 골키퍼 후안의 놀라운 선방쇼는 최고의 팀 레알의 패배를 안겼습니다. 레알이 쏜 26개의 슛, 그중 10개는 골문을 향했지만 모두 후안의 손에 막혔습니다. 생각도 못할 무명 골키퍼 때문에 레알은 5시즌 만에 대회 32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골키퍼도 키커로 나선 골키퍼에겐 당황했습니다. 에이바르 골키퍼 드미트로비치는 아틀레티코의 오블락을 상대로 페널티킥 골을 넣었는데 골키퍼의 득점은 92년 라리가 역사에서도 딱 7번뿐입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왜 에듀윌이야?
합격자 수가 선택의 기준이거든.
아, 합격자 수 최고 기록 에듀윌?
에듀윌은 합격이다.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날씨 박사 시간입니다. 날씨에 대한 모든 것 오늘도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오늘 오전과 점심시간대 서울 모습입니다. 자욱한 안개에 바로 앞 건물도 뿌옇게 보입니다. 안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짙었는데요. 전북 무주 부근에서는 추돌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바삐 움직이는 출근 시간대,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도 나빴습니다. 붉은색일수록 가시거리가 짧은 걸 의미하는데요.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여주에선 80m, 목포에선 120m로 가까운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어제 비도 내리고 날씨도 비교적 포근했죠. 하지만 비가 멈추고 밤사이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때문에 공기중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오전에 짙은 안개가 나타난 겁니다. 거기다 바람까지 약해서 안개와 미세먼지가 사라지지 않고 동시에 머문 지역도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안개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내일도 내륙 지역엔 안개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강원 산지와 제주 산지는 더 짙겠는데요. 레이더 영상을 보면 강원 영동과 제주를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죠. 남부는 제주 남쪽을 지나는 상층기압골, 그리고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건데요. 이 비는 주말에도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비가 좀 더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주말 동안 북동쪽 고기압과 남쪽 저기압 사이에서 이렇게 동풍이 계속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날이 풀리긴 했지만 아직 기온이 낮은 산지엔 눈으로 쌓이겠는데요. 길게 이어지면서 많은 눈이 쌓일 걸로 보여 조금 전 8시, 일부 지역엔 대설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주말 동안 큰 눈에 단단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엔 서울과 대구 10도로 주말 동안 평년보다 따뜻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는 점차 동풍에 밀려가겠습니다. 주말 동안 대체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박사 김세현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